자유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하셨다 하는 말이 그 말이다. 내 멋대로 하는 의지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인간에게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골수 속에서 기초세포가 하나 태어나더라도 그 기초세포가 무슨 세포로 될 것인지, B인파구가 될 것인지 T인파구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그 세포의 의지도 아니고 그것은 나의 의지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내 세포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 세포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생명현상이. 결국 자유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이 아까 의지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의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연구를 좀 해봅시다. 우리 그 여러분이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탁 여러분이라고 하는 누구누구라고 하는 한 개체가 형성이 딱 됐을 때 맨 처음에 생긴 게 뭐예요? 세포 한 개입니다. 세포 한 개. 이 세포 한 개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도리가 없죠. 그렇죠. 결국 나 인간이라고 한 것은 그 세포가 점점 분열이 돼서 나라고 하는 한 개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결국 세포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세포들이 분열을 해서 성장을 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참 그... 처음에는 정말 세포 뭉치에 불과하죠. 그렇죠? 세포 뭉치에 불과한데 그 세포 뭉치가 어떤 세포들은 내신경 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들은 간 세포가 되고 하면서 드디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 속에서 그러한 세포들이 형성이 돼 나갈 때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필요 있는 세포는 계속 존재하고 필요가 없어지는 세포들은 세포가 죽어요. 똑같은 세포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포 뭉치거든요. 세포 한 개가 딱 탄생이 돼가지고 즉 아버지의 정자, 엄마의 난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세포 반 개들이 만나가지고 세포 한 개가 형성이 돼요. 세포 한 개가 형성이 되면서 이 세포들이 점점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갈 때는 똑같은 세포들이에요. 똑같은 세포. 똑같은 세포들인데 참 이상하게 세포가 예를 들어서 1억 개가 된다 하면은 몇 개는 내신경 세포처럼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이 세포가 스스로 의지가 있어서 나는 뇌신경세포가 되겠다 해서 뇌신경세포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똑같은 세포들인데 그것들이 다 막 결국 기초세포들이죠. 세포들인데 이제 세포 뭉치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세포 이게 전부 다 세포라고 합시다. 세포. 이 그리다가 오늘 저녁 시간 다 가갔는데. 자, 여기 다 있다 치고. 그러면, 여기에 몇 개의 세포들은 무슨 세포가 돼요? 뇌신경 세포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 이 부분은 간 세포가 되고, 이게 누가 결정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세포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 우주에는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포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세포 스스로가 결정하다가는 우리 인간이 돼 나올까요? 안 돼 나올까요? 정확하게 어디서 어느 세포가 어떻게 무슨 세포로 변해야 되는데 그게 스스로 된다면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이 세포의 유전자를 조정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어떤 세포를 뇌신경세포로 만들고 어디에 있는 어떤 세포들을 간세포, 심장세포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유전자를 자극해서 되는 거죠. 이 세포 속에 유전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세포가 될 유전자, 간세포가 될 유전자를 자극하면 이 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그 세포 속에 있는 뇌신경세포가 되게 하는 유전자든지 심장이 되게 하는 유전자들은 다 깨지 않고 돼요.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세포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뭐예요? 똑같은 세포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고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점점 자라나올 수가 있습니다. 점점 자라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만큼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제 애기 모양 비슷하게 이제 돼가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제 손이 생겨나야 돼, 손이. 손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손이에요. 손이면은 손가락이 생겨야 돼, 그렇죠? 손가락이 생기려면은, 이게 벙어리 장갑처럼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이래서 손가락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필요해야 안 해요, 이 부분은. 필요 없어요. 그 이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은 세포가 죽어요. 저절로 누가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저절로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나머지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다섯 개가 된다니까요. 그 이게 왜 죽느냐 하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포나 원래는 똑같은 세포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이 세포가 더 늙었거나 뭐 못 쓰거나 그런 세포는 똑같은 세포인데 필요 없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세포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죽어요. 그 왜 죽느냐 하고 보니까 이 세포 속에 이 세포를 죽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세포를 자살시켜요. 그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과학자들은 세포를 자살하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은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 세포는 저절로 어떻게 해요? 저절로 싹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딱 보고 실제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기의 손가락을 어떻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고,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고 애기도 모르죠. 애기는 뭐 지가 손이 뭔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근데 애기가 생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실은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조각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도 결국 그 세포에 어떤 세포가 살아남느냐, 어떤 세포가 필요가 없어서 죽느냐 하는 것도 누구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결국은 조각가의 의지로 인해서 필요 없는 진흙 부분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게 뭡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뭐예요? 토기장이라. 어떻게 걷느냐 이거예요. 즉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할 때 그 말은 우리 진흙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있는 의지를 내 의지인 줄 알고 고집을 해서 와 나는 죽어도 뭐 이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말입니다. 그게 네 의지가 아니니까 웃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한번 마음 먹었으면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보고 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아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아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한번 이렇게 마음 먹으면 꼭 하는 사람이다 뭐 이래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건 괜히 내 거 가지고, 물론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확실히 느껴져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 그럴 때는 목숨을 바쳐야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그래요.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확실히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때는 그때는 바꾸는 거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세포나 사실 여기 있는 세포 똑같은데 여기 있는 세포들이 이 손가락 사이에 필요가 없는 부분은 세포이 쨍을 보내가지고 그 세포를 자살시키는 유전자, 예? 세포를 죽게 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세포가 다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도 결국은 누구 의지가 아니에요. 이 세포 스스로 의지가 아닙니다. 예. 세포 한 개가 사는 거 죽는 것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이게 성경적으로 딱 맞는 얘기거든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결국은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아까 그려놓은 이 도표대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내에게 내 세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겁니까? 생명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무슨 나예요? 이것이 이 진짜 나예요. 그렇죠? 진짜 나. 아, 진아. 진짜 나. 이게 진짜 나가 돼야 되는데 난데없이 어떻게 해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을 타고 생겨나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소위 가짜 나. 아, 자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형성이 됐다? 네, 자존심. 나는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 나는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삼는 우상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나 자기중심적.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자존심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 예? 예, 이게 사단으로부터 와서, 그래서 나는 세포에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예, 사망을 주고 있다. 그 나는 술이 세다. 그러면서 난 너희들은 술 약한 쪼다다. 그렇죠? 그러면서 막 마셔.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을 살리면서 무엇은 죽여요? 예, 자존심을 살리면서 생명은 죽이는 겁니다. 예, 이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대개 인생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맞죠? 그래요. 그래서 죽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창피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 사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뭡니까? 세 번씩이나 멋들어지게 부인하고서는 오히려 죽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처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은 뭐라 그래요? 치사하다 그러죠. 네. 우리가 곁에서 보기도 뭐예요? 치사하게 뭘 돌아가 칵 죽어버리지. 이제 이래서 우리 뭐냐면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우리가 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어떻게 해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정상입니다. 결국은 자존심을 굽히는 이보다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아들이 살고 있는 가짜너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이 치사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모른다 나는.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하면서 부인해놓고 어떻게 돌아간다 이거죠. 치사해 하나요? 정말 치사해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얘기가 무슨 얘기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게 생명이 자존심보다 나을 때 구원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그 둘째 아들은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네, 배고파서 돌아갑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이러다가 줄여서 죽겠구나. 한번 펴봅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 봅시다. 재밌어요. 17절부터 봅시다. 하여튼 이 친구도 자존심은 대단했어요. 예? 왜 대단했어요? 다 14절부터 봅시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로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염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돼지를 치게 됐어요. 그렇죠?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이방인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그가 제가 돼지 먹는 뭐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자존심이 어디까지 갔어요? 네, 돼지 우리 꺼진 갔어. 자존심 때문에. 그럼 뭐까지 먹게 돼서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는 데까지 자존심이 갔어요. 참 대단하죠?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자존심 못 돌아가죠. 그러면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열매를 먹는 데까지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그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 쥐염열매를 배척하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해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어떻게 해요? 죽는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줄여서 뭐예요? 죽는구나. 아하,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뭐예요? 먹어야 사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보세요. 무엇과 무엇의 대결이 이때까지는 이 자존심 쪽이 생명적 쪽보다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그래서 돼지 우리거든 간 겁니다. 결국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할 때 결국 뭐가 더 중요해졌어요? 생명이 자존심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가기 전에 자존심을 죽여주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성경 보면은 이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전부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 에?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자존심을 버린 줄 알았더니 어때요? 아직도 있지요? 뭐, 왜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자존심 완전히 죽였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 아들 왔습니다. 그러면 돼.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뭐, 아들 될 자격은 없고, 그게 뭐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뭐예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자존심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도 그래도 뭡니까? 뭐는 있다? 에? 양심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것은 자기는 이렇게 겸손하다. 자기도 낯짝이 어떻게? 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차원에서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 차원에서는 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 자존심이라고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요, 잘못 읽으면 하다, 겸손하다. 그래, 이 자식 이제 좀, 어떻게 해요? 사람 됐네. 네?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성경 공부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겸손을 떨다가 무엇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요나의 형태로도 나타나지만은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볼 때는 한심해요, 안 해요? 한심해요, 안 해요? 한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한 거 있죠.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원하신다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안 원하신다면 할 수 없고. 이게 자존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안 원하실 경우를 어떻게 해요? 대비해가지고. 그 참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깨끗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자기 위치를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나? 고수하는 겁니다. 그건 뭐 하나님을 봐주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참 힘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넘치는데 환자는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신다면 그런다고요. 그거는 다시 말을 바꾸면은, 예? 5살 먹은 아기가 지금 독감이 들어서 막 너무 괴로운데, 예? 아빠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원하신다면 병원으로 좀 데리고 가지시. 예? 그것은 교만이다, 이거죠. 그것은 자존심이다, 이거죠.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뭐요?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입장,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나타나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진짜 믿음은 뭡니까? 내가 좀 뭡니까? 무례하게 나타나더라도 뭐라 그래야 돼요? 아빠, 나를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다 줘요.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렇죠?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빠 앞에서 그래도 무엇을 지키려고? 체면을 지키려고. 즉 내 체면,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당자 얘기 한번 봅시다. 끝까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작전 계획을 딱 짜고 가서요. 그렇죠? 딱 짜고 가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사한 그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드디어 뭐 어떻게 누구한테 하는 거 해요? 아들 대접을 해요 안 해요? 무조건 하고 아들 대접을 합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회개하고 이런 것을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도대체가 돌아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예. 아버지가 더 가냐, 야 그래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무조건 입부터 맞춰 목을 끌어안고. 그러면은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먼저 보고 달려와서 무조건 입을 맞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아.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아들 뭐라 그래요? 지가 작전 계획 짠 대로 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끝이죠. 끝인데 뭐 또 뭐라 그래요 여기서? 지가 어떻게 해요? 딱 짜온 대로 또 그걸 왜 웬다 이 말이죠. 각본을 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어떻게 해요? 감당지 못하게나. 여러분이 다섯 살 먹은 아들이 아빠 내가 자꾸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 돈도 많이 쓰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기에 좀 이내 못새끼 그런 관계가 있으면 도대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겁니다. 사랑할 때는 얌체가 어떻게 해요? 없는 게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체면을 지킨다거나 염처를 부릴 필요가 없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탁 체면을 떠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다 보세요. 그거 참 재밌습니다.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22절. 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하나! 그래 놨잖아요. 안 보여요, 눈에? 그렇게 웃겨 싸나? 이 말입니다. 예, 아버지의 아들도 어떻게 해요? 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했었지만은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들은 척도 안 해요. 하나 참 멋있어요. 하나 그래 알겠다 뭐 이 말도 뭐요?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도 뭐요? 그 자존심을 부렸어나 아버지 제일 좋은 옷 뭐요? 꺼내라, 입혀라, 신기하라, 막 다 하는 거죠. 품꾼이 하나로 써요, 지금? 뭘로 맞아들여요? 아들로 맞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예. 이제 이런 관계. 예. 그러면 아들이 이제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예? 저는 도저히 이것이 뭐요? 또 감당치 못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아들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자기 처음에 아니야 아버지 저는 옷 벗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저는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제가 아들이라고 못하겠으니까 옷 벗고 어떻게 일꾼 옷 한 벌 주세요. 이것은 믿음이라 그럽니까? 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거 예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 도대체. 시계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례사만 끝난 거 있지만.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뭐 이거 뭐 시계 예물 좋은 시계 사려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뭐 여자 뭐 파는 데 들어가서 뭐 사는 건 제가 아주 딱 지색인데 그래도 시계를 하나 사긴 사야 되겠다 해서 딱 보니까 시계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어떻게 해요? 참 이쁜 게 있어요. 근데 사서 왔어요. 그래서 딱 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있어요. 있죠.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고맙다고 생각할까, 그래요. 그러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 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하면 안 고마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면 안 고마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 그 뭐 하나도 해준 게 없어. 아시겠어요? 하나도 해준 게 다 알아요. 결혼식에 와서 본 사람 다 알아요. 뭐 아무 뭐 예물 교환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계 하나 좀 사주는 거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해야 하다고 해야 될지 고맙다고 해야 될지. 근데 그게 여러분 귀에는 당연히 그래도 될 말로 들리죠, 그렇죠? 근데 제 귀에는요 그게 그렇게 안 들려요. 뭐냐 하면은 당연하면은 안 고맙고 당연 안 해야 뭐요? 고마운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 안 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당연 안 한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네? 안 사줘도 되는데 사주는 것은 그때는 고맙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것이 고마워요. 고마운 것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한 것이 고마운 것이 돼야 돼요. 당연하다고 해서 안 고마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해요. 그럼 당연하다고 해서 안 고마워. 그런데 당연한 것은 왜 당연해요? 왜 당연한 것은 왜 당연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적 사고방식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당연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격을 해봐야 그는 당연에 못 미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구원을 줄 때는 이것은 그것처럼 당연한 게 없죠. 그래서 당연할수록 더 뭐예요? 감사가 더 깊은 거죠. 그렇잖아요. 예. 예. 박수감 아니에요, 이거.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연하니까 고마워야지 그랬어요. 맞죠? 예? 그것은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계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뭐가 고마운 거예요? 사랑이 고마운 거죠. 그건 우린 시계에 초점을 맞춰놓으면은, 당연인지 고마운 건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예. 그 사랑은 당연한 사랑일수록 더 큰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이, 그래, 네가 잘해주나 안 잘해주나 보자. 잘해주면 시계 사줄 끼고. 이렇게 되면은, 잘해줘서 당연히 시계 사줘도 고마울 거? 없죠. 내가 잘해줘서 지가 사줬는데 뭐 고마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당연한 것은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뭐예요? 고마운 겁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당자는 이걸 몰라. 그렇죠? 이걸 몰라요. 이 당연한 걸 몰라. 그래서 이 돌아온 당자가 여러분 자기 옷을 벗고 예? 옷을 벗으면 아버지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게 웃기는가 이거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 부족하다고 뭐 이렇게 뭐 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를 하려고 어떻게 선택을 딱 했는데 베드로가 저 주님 저보다 나은 사람이 많은데요.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깡그리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자기가 보는 견지에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제자로 택하라고 할 때는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뭐 어떻게 해요? 겸손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만은 어떻게 해요? 그런 태도를 취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아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고, 이게 초기입니다. 아주 초창기예요. 초창기인데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를 갔어요. 근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래요? 예? 그게 그 얘기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가 그래 한번 봅시다. 예. 누가복음 5장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 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반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소서 나는 뭐요? 네, 죄인이로소이다. 참 이게 이제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가 어떻다고요? 하여튼 겸손하거나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서서 나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내가 죄, 내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떠나달라. 이거는 우기는 소리예요. 웃겨요 안 웃겨요? 헷갈려요? 아, 헷갈릴 겁니다. 죄인이 필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해요? 필요합니다. 나를 떠나지 어떻게 해요? 마옵소서 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아마 이 얘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아마 저보고 틀렸다고 그럴 거예요. 이 박사는 그게 아닌데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정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참 재밌어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요. 정반대 얘기 어디냐면 요한복음 22장 보세요.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막 뛰어내렸어요. 왜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이제 잘 알게 돼서 자기가 세 번씩이나 부인 모른다고 부인해도 어떡해요? 다시 오라고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자기가 아무리 지금 뭡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민망하게 됐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왔는데 거기 있느냐? 말을 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인 줄을 어떻게 해요? 몰라봤습니다. 드디어 사도 요한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이구나 하니까 그때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다시 떠나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뭘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죽이고 무조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점이 여실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라고 할 때는 그냥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예수께 접근하는 겁니다. 이 참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쫙 깔려 있어요. 보면 볼수록 이 자존심 얘기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 인간이 자존심, 베드로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에? 이 딴 놈들은 발 내밀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발을 내밀 수가 없다. 아주 뭐요? 선생님을 내 발 씻겨주는 사람으로 내가 취급할 수 합니까? 이 쪼다들은 뭣도 모르고 씻었지만은 당신은 내 발만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뭐요? 상관이 없느니라. 딱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머리도 손도 온몸도 다 씻겨달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탁 깨달으면 깨달은 순간 뭐예요? 자존심을 탁 부린다. 깨끗해요. 자존심을. 우리 인간이 자존심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탁 자존심 부립니다. 예.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라고 성경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배울 거는 못 배우고 뭐예요? 엉뚱한 것만 배워요. 엉뚱한 것만. 예. 그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정말 자존심이 필요 없는 관계가 되는, 예? 그런 관계를 우리가 배우도록 성경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시 이제 의지로 돌아갑시다. 예. 참 결국은 생명의 의지는 하나님께서로부터고, 사망의 의지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의지는, 예, 사단에서부터입니다. 정말 이 생명체를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도, 이 세포가 죽고 살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이 아기를 조각을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사실 나라고 하는 한 개체는 하나님의 의지에 뭡니까? 결정체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참 우리가 귀한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눈, 내 손가락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다 조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참 귀한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지에 이렇게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의 의지로 나를 창조하신 분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생이에요. 인생인데 사단이 새로운 의지를 창조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허수아비를 하나 세웠어요. 응? 그게 뭐예요? 괴뢰군이죠. 괴뢰정권을 하나 세워가지고서는 도대체가 뭐예요? 이 세포를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러한 양상을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그래서 보시고,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 이 전체적인 하나의 그, 나라고 하는 그 스스로가 처해 있는 그 입장이 분명해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뭐예요? 누가의 싸움이다? 내 스스로와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정말 구원을 받는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생활이다, 이 말이죠. 결국 뭐하고의 싸움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보다 더 힘들고, 그렇죠? 출세하는 일보다 더 힘들고, 그런 돈 버는 일, 출세하는 일,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세우는 일입니까? 그 자존심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근데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존심을 죽이는 길입니다. 이게 완전히 방향이 바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든지, 자존심을 세우면서, 여러분, 선거할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가 돼야 되는데, 막, 상대방, 선거 운동하고, 뭐, 교회 안에서 이래서 하면, 그거 뭡니까, 그게 다? 예, 그거 다 참 힘든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근본적인 진리를 모르는 얘기들입니다. 근본적인 진리를 모르는 얘기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지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별나고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이 주어진 구원을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에라, 막 그렇게 힘들 바에 어떻게 해요? 막 집어쳐버려라.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이 고난의 생활, 정말 그 힘든 고난의 생활, 고난의 생활을 할수록 뭐가 느껴진다고요? 나는 절대로 어떻게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내 자존심을 어떻게요? 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도대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십자가가 내 가슴에 쨍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이것은 여러분 참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이게 뭐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아들이 됐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얼마나 이 정말 자아와의 싸움이.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뭐예요? 좋은 옷 입히고 어떻게 해요? 잔치하자. 나오는 거죠. 그때 아마 그 탕자는 그 잔치 석상에서 드디어 뭐 무슨 죄를 고백했을까요? 그냥 유산 타가지고 갚버린 죄가 아니고 무슨 죄입니까? 예?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존심을 자꾸 지켜왔던 죄를 고백했을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 돌아온 탕자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까? 자존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예. 얼마나 그 깊은 자유입니까? 하나의 인간의 내면의 자유를 성취하는 겁니다. 예. 아마 그때는 드디어 이 잔치 석상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옆에 앉았을 거고, 이 탕자가 여기 앉았을 겁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마 울었을 겁니다. 예, 아버지. 결국 이 탕자가 돈을,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돈과 자기 자신의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데 이제 누구 의지로 살아보자? 내 의지로 살아보자. 네. 바로 그거예요. 네. 즉 아버지의 사랑은 필요 없고 내 의지로 살아보자고 합니다. 드디어 돌아와서 이제는 재산도 뭐예요?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네. 네. 이러한 아주 멋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탕자라고 한 인간이 정말 한 과정을 자존심 때문에 그걸 뭐예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드디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품에 안겨서 뭐예요 완전히 이제는 다 얻은 것 같은데 하나도 가진 게 없고 그렇죠 다 잃은 것 같은데 결국 뭐예요? 다 가진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무슨 수석 장로가 되겠다고 그렇죠. 네? 무슨 그래서 막 뭐 투표해서 당선이 안 되면 막 네? 화를 내고 이래서 하는 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네? 그거 좀 뭔가 참 크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의지라고 하는 것 참 누구의 의지를 내가 받을 것이냐 참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의 그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내 마음이 정말 괴로울 때 정말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상대방이, 여러분 그래요. 저 자신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내 돈을 떼먹고 갔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더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심 때문에 속이 굉장히 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럴 때마다 깊이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의지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이 사망 의지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것으로부터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로부터 자유하는 겁니까? 예. 이 가짜 나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내 자존심을, 내 자존심에 모욕을 준 사람을 드디어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드디어 내가 뭐를 깨닫습니까? 그때 용서를 해보면은,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자유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구나. 내가 이때까지는 지가 뭔데 내보고 뭐라 그래서 나를 무슨 취급도 안 해주고 무슨 대접도 안 해주고 할 때 이 느끼는 게 뭡니까? 이게 사단의 느낌을 꽉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걸로부터 어떻게 분하고 밉고 그렇죠. 이걸로부터 다 해방이 될 때, 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내 힘으로는 되지를 않는 겁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서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 나는 지금 사단의 의지가 들어와서 이 내 세포를 죽이고 있어요. 이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를 생산시켜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해요? 용서의 의지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때 용서의 의지가 촥 들어와서 정말 내 세포를 죽이는 그 분한 자존심의 의지를 몰아낼 때 내 세포는 다시 뭐예요? 평화로 사랑으로 차게 되죠. 그때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때 내 세포로 느끼게 된 겁니다. 세포로 탁 느끼면서 그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구나 할 때 앞으로 어떤 분한 일이 생기더라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를 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주 절실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괴로워 죽겠으니 이 용서를 안 하고 있자니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상하는 심령, 내 유전자를 위하여. 그래서 진정한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뭐요? 상한 유전자라. 이 하나님께 정말 그 미움으로 상해진 그 유전자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자존심이 상했을 때 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자존심이 상했을 때 용서하는 건데, 깊이 따져보면은 이 자존심 자체가 사실은 해끈데, 그렇잖아요? 용서가 뭐고 다른 거 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 뭐 그것도 위키는 일이 아닙니까 사실? 예. 그렇잖아요. 그 참 우리는 한없는 죄인이라는 걸 느껴요. 자존심 자체가 헛겁니다. 그게 상했다고 또 용서를 한대나요?
그렇게
예.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저 자신도 보면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철두철미하게 뭐요? 죄인이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 헛거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거를 용서한다고 기도를 며칠씩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다 헛거 가지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서 나온 열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열매가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이렇게 참 웃기는 거지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 뭘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무릅쓰고 한번 그래서 그 정말 별거 아닌 자존심이 상해서 그거를 또 용서하려고 그러는 그게 하나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길을 갈만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안 가도 죽고 가도 고생이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 그 둘 중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 가면 그 분하면서 어떻게 해요? 증오심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자존심을 버리고 용서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고 보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뭐예요? 저는 등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시야가 넓어지고 경치가 좋은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숨을 헐떡거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경치는 더 절경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다면 힘들기 때문에 고난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망상태에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겠다고 하는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사단은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그 거짓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죽을래? 죽을래?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당할래? 이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해요?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피하는 것, 자유를 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고난은 그건 당할수록 사망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더 첨가해서 자존심을 더 높이기 위하여 고난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실은 1등을 해야 자존심이 더 서는데 2등밖에 못해서 괴로운 거. 그것도 이제 고난이라. 그렇죠? 그 고난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망적 고난입니다. 사망적 고난. 그러나 생명적 고난,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는 고난, 그렇죠? 그 고난은 고난 받을수록 그것이 뭐예요? 생명적입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뚫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려고 그러시지 말라 합니다. 사망적 고난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고난은? 생명적 고난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수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할 때 생명적 고난은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열려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고난이야 와라. 고난이야 한번 와봐라 하고 내가 그 고난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뭐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생명적인 고난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것만 확인하고 이제 끝나죠.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뭐과 사랑과 그러니까 오직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이 참이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오직 뭐라 하면 좋습니까? 힘과 에너지와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하는 마음 이것도 잘못 번역됐어요. 이게 원래 영어 성경에는 sound mind, sound mind라고 하면 번역하면 뭐예요? 아주 마음은 마음인데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 네, 근신하는 마음 이게 좀 잘못됐어요. 온전한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하잖아.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뜻?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렇게 12절. 그래서 복음을 그다음 쭉 읽읍시다. 은혜대로 하십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영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무엇을 받되?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고난이 쭉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1절부터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요? 고난을 받을지니.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았으나 그 참 그래서 이 도대체가 복음을 가지고 고난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좀 이상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3장 12절 보세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네, 핍박을 받으리라. 아, 그렇게 되세요. 분명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편하게 산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네. 그것은 미신적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깨달을수록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더욱더 이 사람을 못살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교사로서, 복음의 영포자로서 일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고난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고난의 가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더 해보세요. 이제 이 고난 예찬론자가 돼야 돼요. 고난을 예찬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아까 했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리셨네. 예? 그렇죠. 고난과 싸워서 나갈 때마다 내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내가 느낄 때 십자가가 내 눈앞에 확실히 나타나고 십자가가 내 눈앞에 확실히 나타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예. 그렇지 않고는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구원의 확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그래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잖느냐 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즉 나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 그것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리버스 그것이 기아를 탁 십자가에서 바꿔요. 그러므로 너는 구원이 확실히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그래 이제 고난이 찾아온 걸 보니까 또 한 번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그 확신을 내가 할 기회가 됐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고난에 당당하게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고 1절만 하고 2절 허밍으로 아주 부드럽게 조용하게 해보세요. 의미 있게 저희들은 우리 모두가 고난을 싫어합니다. 왜 고난은 괴롭습니다. 사실 우리 가짜 자기들 이 자아들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열매가 없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그 큰 열매는 더욱더 큰 사망으로만 다가올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그 열매가 생명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꼭 필요하게 가져야만 될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더욱더 확실히 좋은 겁니다. 주님, 이러한 생명적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이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정말 이 용서하는 고난,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즐겁게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고난쯤은 정말 즐겁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서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정말 그 용서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괴롭습니다. 그것은 사망적인 고난이지요. 그러나 용서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생명적이기 때문에, 주님, 괴롭지만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열심히 저희들이 할 때 응답하셔서, 주님, 용서도 되어서 우리가 자유를 느낄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